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기념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성친구를 사귈 때 오늘부터 며칠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 챙깁니다. 보통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무슨 날짜를 따질 때 보면 주로 100일, 뭐 1000일 뭐 이렇게 따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00일이 지났죠. 어떤 1000일이 지났느냐. 중동에서 과거 2023년에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다, 기타 등등 모든 일이 연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천일 사이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천일을 사실은 천일 좀 지났습니다만 천일된 중동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가들 간의 관계 중동 국가들은 원래 이제 관계들이 복잡하죠. 친한 나라 안 친한 나라 있었는데 이 천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오늘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일 동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를 이끄는 것은 각 국가 간의 관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먼저 한번 이란부터 보실까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국가들과 더불어서 적대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전쟁 이전에는 이라크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요. 좀 뜻밖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카타르, 시리아 이런 국가들과는 아주 친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아사드 대통령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지켜줘야 될 대상이니까 긴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제 그러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회담 등등과 관련돼서는 카타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카타르의 관계는 매우 좋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3년 좀 안 되는 천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극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즉 가장 우호적인 국가, 친구 국가였던 카타르와 시리아가 그 사이에 상당히 뭐 적대적까지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서로 믿을 수 없는 관계로 급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그래도 양호한 관계라고 꼽혔던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의심스러운 그러한 관계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 지역을 뭐 공격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일들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가장 이란이 공격을 집중시켰던 UAE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서로가 상당히 상대를 의심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 이스라엘과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보면 지난 천일 동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좋은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있죠.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였죠. 시아파와 순니파의 맹주로서 서로가 국교도 단절하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좀 개선된 서로가 그래도 죽이려고 덤벼들지는 않는 하지만 상대방을 믿지는 못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정도의 관계로 일정 부분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적의 적은 친구 또는 적과의 동침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와 이걸 적대적으로 해서 저 나라를 치우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시도를 할 경우에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우려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프록시들에 의한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데 대해서도 인내하고 참고 다양한 경로로 이란에 대해서 뭐 경고할 건 경고하고 하지만 행동보다는 말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일관된 성향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이란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는 또 그러한 면이 발생했다라는 점은 특징이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우호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뭐 미국 덕택에 이란과 이라크, 이라크가 이란의 거의 속국처럼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달에 시작된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라크가 이란과의 거리를 확실히 두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변화들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과연 이라크가 이란과의 계속적인 우호적인 이런 관계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밑으로 내려올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지난 천일 동안 이제 밉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전 그러니까 이제 2023년 하마스 공격 이전에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UAE와는 되게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UAE와는 되게 철통 같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거치고 하면서 더욱더 우호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 대부분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 그전까지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관계였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상당히 이제 경계하는 이제 그런 모드로 바뀌었다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말싸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튀르키예와의 관계는 그때도 썩 좋지 않은 관계. 하지만 아주 적대적인 관계까지는 아니었죠. 지금도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총선에서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고 그러면 이 튀르키와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다단한 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던 뭐 이란, 이라크, 레바논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고요.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그나마 관계가 좀 개선된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사드 정권이 상당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시리아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뭐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토를 점령하거나 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현재 당장으로서는 당장 뭐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시리아와는 오히려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리아가 과연 언제까지 자기네 땅을 점령을 하고 여러 가지 완충지대를 설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둘지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랜 내전 동안 내전을 거치면서 시리아라는 나라는 그냥 아무나 막 지나다니는 그러한 형체 없는 나라처럼 인식이 됐습니다만 결코 그런 나라 아니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땅 입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이기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 천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가장 극적인 많은 변화를 보인 나라가 저는 UAE라고 생각을 합니다. UAE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아주 강력한 중동의 우방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미사일도 사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원유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오펙에서 탈퇴를 하고 석유 증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예측 불허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쌓이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UAE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이가 좋던 나라가 이스라엘, 시리아 이 나라들하고는 여전히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원래 사이가 좋던 나라 중에서 저 밑으로 3단계나 바닥으로 꼬꾸라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파키스탄입니다. UAE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만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로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감히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UAE의 신경을 거스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UAE가 어떻게 반응했죠? 너희들 빌려간 돈 만기 연장 안 돼. 당장 갚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이제 냉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키스탄은 이란과 한편인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간주가 되면서 가장 친한 국가에서 적대적인 국가로 급격하게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원래 중립적인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라크, 레바논과의 관계는 뭐 뜨뜨미지근하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튀르키예하고의 관계는 조금 더 좀 거리가 멀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경쟁자로 생각했던 이제 카타르하고의 관계는 뭐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한민국 많은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UAE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형제 국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바로 옆 나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 두 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는 두 나라가 싸우지만 않았다 뿐이지 서로 대리전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등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쟁 이전에도 UAE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보다는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립 정도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악화가 됐습니다. 아까 이란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타협적인 입장인데 비해서 UAE는 도저히 저놈들이랑 같이 살 수 없어. 물론 이거는 이제 아부다비 입장입니다. 두바이 입장은 또 다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쨌든 UAE를 이끌고 있는 아부다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과 상종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란과는 가장 안 좋은 관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감내하고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대단히 용감무쌍한 지금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과연 UAE 미래에 어떤 이야기를 또 만들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나라가 이제 시리아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극적인 변화를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전이라는 것을 종식, 그리고 아사드라고 하는 이 골칫덩어리 정권의 붕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모든 국가로부터 지금 환영받는 이제 그런 국가로 급격하게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 많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UAE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다 화살표가 밑으로 꼬꾸라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던 카타르, 튀르키예와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이제 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대면대면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도 우호적인 관계. 원래 사이가 좋았던 UAE와도 사이가 좋은 관계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친구를 얻은 나라는 지난 천일 사이에 누구냐? 시리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원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던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쪽은 당연히 과거보다는 안 좋은 이제 그런 관계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뭐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까지는 간 건 없죠. 그러니까 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모두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을 건 참고 자기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다음에 통 크게 나갈 거는 손잡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야란 민족주의의 한 축이었던 시리아가 과거와 같은 이제 큰형님 노릇을 언제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만 어쨌든 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천일 동안에 저 바닥에 있다가 이제 상당 부분 올라오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나라는 이제 사우디죠. 사우디는 이제 이번 전쟁 그리고 지난 천일 동안의 관계에서 여러 번의 이제 복잡다단한 행보를 보여왔어요. 초반 그리고 꽤 이란 전쟁 이전까지 즉 2025년 말까지는 뭐 어쨌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잘 관리하려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 악화를 이제 막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의 어떤 이러한 노력들이 지난 2월 달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큰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란은 이제 사우디도 이제 공격을 이제 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우디는 이제 평소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사태를 최악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사우디는 뭐 이 중동 많은 국가들로부터는 그래도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로 믿을 만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좀 확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주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결과 이제 사우디는 이제 원래부터 우호적이었던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사우디의 관계는 아까 UAE와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파키스탄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죠. 근데 그 핵무기 만드는 돈은 어디서 나왔죠? 사우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우디 일각에서는 뭐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우리 거야 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파키스탄이 이번 이란 전쟁을 중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UAE와 달리 사우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봤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생각들을 또 전달을 하는 통로로 잘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보다 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평소부터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레바논, 카타르, 시리아,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과 더불어서 상황을 진정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이 세 나라가 점점 관계를 개선을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왔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한 단계 악화되는 쪽으로 갔다라는 점은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대국으로 갑자기 돌변한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UAE겠죠. 그러니까 뭐 싫든 좋든 어쨌든 옆 나라로서 그래도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사우디는 종종 했었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특히 2026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을 한 거죠. 사우디는 어쨌든 독자적인 노선 그리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관리형 이제 리더로서의 입장을 선택한 데 비해서 UAE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편향적인 나한테 유리한 편과 하나의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이쪽에 손을 근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UAE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감을 표했고 UAE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우디와 같이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OPEC 탈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점은 사우디와 이제 이란과의 관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가는 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즉 서로가 싫어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지구상에서 그리고 걸프에서 없어질 수 없는 나라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익관계를 맞추면서 나한테 해로운 행동은 하지 마라라는 암묵적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이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전쟁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LNG 수출과 관련된 그리고 뭐 헬륨 수출과 관련된 자관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복구에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선왕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카타르를 만들었던 전 국왕이 또 며칠 전에 사망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카타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급격한 많은 이제 변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군과 뭐 탈레반이 바로 옆에 그다음에 하마스도 옆에 같이 끼워놓고 하는 회담들이 항상 벌어지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천일이라는 기간 동안 놓고 보면 원래 사이가 괜찮았던 파키스탄, 튀르키예하고는 계속 유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전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던 예전에는 좀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비교적 관계가 괜찮아졌던 사우디하고는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아사드 정권 시절에서는 상종을 하기 싫어했던 시리아하고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가장 급변했다라는 점.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사실 시리아 제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도 지금 많이 하면서 관계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급격한 관계 악화를 겪은 나라는 어디죠? 당연히 집중적으로 때린 이란입니다. 이란과의 관계는 이제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갔습니다. 사실 카타르 내부적으로 보면 이란과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또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과의 또 여러 가지 얽힌 게 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카타르 여러 정치권 그리고 현 국왕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미운 털이 박히는 국가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사실 카타르는 중동의 스위스죠. 모든 회담들이 카타르에서 이루어집니다. 카타르 외교관들 열심히 일을 하고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을 하면서 이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대표단들을 공격을 했죠.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당연히 이제 카타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변모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인 긴 천일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동 국가들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호르무즈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뭐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을 공방전을 벌입니다만 이게 전쟁을 끝난다고 해서 과연 이 관계들이 3년 전 그러니까 천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믿을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동의 질서는 그 이전과는 완벽하게 큰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을 바라볼 때 이제 고정관념들이 좀 있죠. 어떤 나라는 친미국가, 그리고 어떤 나라는 반미국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아, 이런 나라들은 사이가 안 좋아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게 지금 천일 사이에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내가 관심을 좀 가지겠다. 중동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머리를 좀 비우는 게 나아요. 머리를 비우고 백지 상태에서 현재 관계를 보면서 다시 미래를 보는 것이 그나마 나은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입장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동 국가들은 지난 천일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은 중동 경제들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불가피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죠.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겪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돼요.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기도 사들여야 돼요. 우선순위가 겹칩니다.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 될지를 둘러싼 각 국가 내부의 한 사회 내부의 갈등과 다툼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 설비, 수출 설비에서 큰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출을 하지 못한 국가들이 이제 큰 타격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1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유관이라든지 이러한 대체적인 수단이 없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그대로 주저앉은 이라크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라크에 비해서 오히려 이란이 경제적으로 보면 나은 모습이다라는 아이러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쿠웨이트, 바레인 모두 다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우회 송유관이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했구나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오만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디폴트 값인 거죠. 이제부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인데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관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없는 국가일수록 상황이 괜찮다라는 점은 중동 국가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거죠. 즉 오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출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오만의 석유 수출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100% 당연히 유지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홍해, 얀부 이런 지역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의 수출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UAE도 이제 푸자이라를 통해서 절반 이상의 수출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렇지 못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은 뭐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이 격차를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석유가 별로 나지 않는 바레인이나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여러 가지로 더욱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난 천일 사이에 중동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동을 바꿔놓은 가장 큰 것은 중동은 특히 두바이라든지 아부다비라든지 뭐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중동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죠. 분쟁으로부터 안전하고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든 해도 괜찮고 하는 여러 가지 자유와 그다음에 편안함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스스로를 포장을 해왔고 이것이 먹혀들어서 중동 지역이 물류 그다음에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천일 사이에 붕괴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겠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중동이라는 지역은 항상 불안했습니다만 중동의 에너지 수출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될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암묵적 독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천일을 겪으면서 아 이거 중동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회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찾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 안에서의 위너들이 과연 10년 후, 5년 후에도 계속 위너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천일 사이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고 가장 근본적인 위기 국면에 진입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주변 국가 그리고 이제 프록시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아왔죠. 그래서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레바논과 접경지역, 그리고 시리아와의 접경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분쟁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없애야 돼.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결국 이란이야라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지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 이제 2023년 10월 달 하마스 공격은 이스라엘한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자지구를 공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평탄화 작업을 했죠. 그리고 레바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헤즈볼라를 거의 무력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레바논 남부에 만충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가지고 이제 골란고원 동측 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만충지대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태세를 갖춰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이 더 안전해졌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 한 2년 정도, 그렇죠. 2024년, 2025년까지는 보면 강력한 무력과 정보력을 이제 과시를 하면서 많은 중동 국가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 이런 것들로 건드리면 안 돼. 라는 이제 그러한 나라의 지위를 갖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뭐 국제적 고립이 더욱더 심화되는 이러한 이제 면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거의 시작은 이제 가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가 길 가다가 두들겨 맞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복을 할 권리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선을 한참 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들어온 기회를 되게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천일이 지나고 나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고립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단어가 바로 투 스테이스 솔루션이죠. 두 국가 해법이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대외적인 이제 팔레스타인 정책이었고, 이게 좀 이거 좀 해봐라 라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이거였던 거죠. 그런데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은 이 키워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야 둘이 공존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같은 제3자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걸 용납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은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갈등이 커지면 가서 죽이고 파괴하고 때려 부수고 이게 계속 일방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지만 솔루션이 있던 상황에서 천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솔루션이 없어진, 펀치는 휘두르지만 점점 초조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립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단기간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즉 국제 형사 재판소는 이제 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이제 발부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영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역 협상, 그다음에 무기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중단하는 이제 이러한 결정들을 내렸죠. 그리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자 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 활동에 이제 나서고 이스라엘과의 거리를 이제 두기 시작을 한 거죠. 이스라엘한테 가장 뼈 아픈 것은 이번 이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많은 국가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데 대해서 거리를 좀 뒀죠. 그런데 최근에 이들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의 어떤 강한 무력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다 국가로 인정하는 대우에 합류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50개 이상의 국가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 패배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이제 큰 어려움을 가져올, 그리고 지난 천일 사이에 가장 큰 급변은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동안에 그 미국과의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양하게 기울여왔죠. 그래서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으로 바뀌지만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중동의 우방 국가고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군사 원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데 지난 3년 천일을 거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죠. 가장 근본적으로 변한 점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정당과 정파와 그렇지 않은 정파가 나눠진 거죠. 즉 공화당은 여전히 친이스라엘적 정파로 이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제 반이스라엘로 인식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관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관리하고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한다라는 법안이 이제 미국 상원에 올라왔는데 당시에 이제 4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서 40명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까지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은 특히 이런 무기 관련 패키지는 그냥 무조건 다 패스였어요. 그런데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충격이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특정 국가를 싫어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배척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면 보시면 미국에서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은데 당신은 누구한테 더 우호적 감정을 지니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지표를 보면 어떻게 됐죠?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더 우호적이고 나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라고 등답하는 사람들이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나는 좋게 생각해요 했던 사람들은 36%까지 떨어진 거죠. 그 이전에 60%, 65%에 육박하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세 좋게 한 1000일 이상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남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천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사람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짧지만 긴, 길지만 짧은 그러한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이 변한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숫자가 천이라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중동 국가들은 이 천일 동안에 친구와 적을 바꾸고 갈아탔습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립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 국가들이 이제 더욱더 각자 도생 그리고 합종 연행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어제까지의 친구, 내일의 적 이런 것들이 원래도 중동 국가에서는 그리 이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성향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종다양한 조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천일 맞이 중동 전쟁 천일 와 관련돼서 각 국가의 입장 변화 그리고 친소 관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